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달려나온 모두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9장 말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게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우리가 앞에서 몇 장이든가요? 5장의 벨사살 왕 내용을 읽을 때 5장 끝이군요. 5장 31절에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라고 보이는데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그럼 예레미야서를 가르쳤다고 보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우리가 관주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겠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놀라운 예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면 이제 70년이 언제부터 70년인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때가 주전 537년 온 그 경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70년 하면은 주전 606년 혹은 607년쯤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유다 침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호야김 때의 침공 연대죠. 자, 606년부터 따지면 이게 537년쯤이 70년이 되는 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다니엘이 그 연도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과 패역함과 악행과 반역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혹은 두려우신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제 징벌하셨으니까 옳습니다. 공의는 주께서 공의를 행하셨나이다. 그 말이죠.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수욕은 부끄러움이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나라가 약해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면 더욱 부끄럽죠. 나라가 좀 튼튼하고 부강하면 그러면은 예, 좀 자랑스럽다고 할까? 좀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위상이라고 그러나요? 대한민국 위상이 좀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앞서간 지도자들 대통령들과 또 모든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죠. 열심히 일한 결과 옛날에 70년, 60, 70년대는 참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대한민국이 아주 여러 면에서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대단히 유명하고 모든 우리가 기계류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조선 우리 배 만드는 기술 말이죠. 그리고 요새는 또 무기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21인가 하는 비행기나 K9 뭐 자주포 뭐 이런 등의 무기도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거죠. 이런 그런 이제 되는데 이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니까 부끄러움이 그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부끄러움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자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각국에서 당한 부끄러움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임을 거듭하여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경적 불행과 부끄러움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9절 계속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자,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죄를 인정하는 죄의 징벌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였나이다. 당하고 있나이다.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근래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은 이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록 뭐 하였지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러면 그게 사실 앞으로 나와야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번역해 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고 그렇게 계속 더 그 다음 문장까지 다 함께 묶어지는 것 같은데, 비록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거기를 행치 아니하였을지라도, 예, 비록 하면 지라도 그렇게 해야 말이 되죠. 비록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지라도 다시 우리의 첫 줄로 가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옵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죄 지어서 망한 것이 현실이지만은 주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옵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있사옵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고 다시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시 그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계속 보십시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짓고 멸망을 받는 지경인데도 깨달음이 없고 철저하게 회개함이 부족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입니다. 대신 지금 그렇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멸망하는 유다 멸망기,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기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 계속 회개해야 된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옛날 1월 성신을 섬길 때는 꽤 그래도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살았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그만한 때부터 1월 성신을 섬기는 거를 우리가 중지할 한 때부터 이렇게 고난이 왔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을 그렇게 율법에서 배웠는데도 그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아서 어려움이 온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 우상 섬길 때는 잘 됐는데 그거를 중지하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나 하고 이스라엘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또 말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큰 재앙은 경고하셨던 율법의 경고대로 된 것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고 그렇게 대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16절 계속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추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용서해 달라.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벌하신 것은 당연한 율법대로 된 공의대로 된 일이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때가 되지 않았나이까. 아까 말한 대로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은 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얼굴빛은 은혜의 얼굴빛이죠. 긍휼의 빛, 구원의 얼굴빛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는 참으로 심히 죄악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구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이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성인데 주님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20절 계속 보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큰 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은 의로운 척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지경이 됐지만은 긍휼이 여기 있어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산 시온 산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노아와 욥, 다니엘 꼽는 에스겔서 보면 세 사람을 꼽는 의인입니다. 의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네, 기도할 때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지금쯤이죠.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간 6시, 7시 이 시간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찍부터 했는지 오후 3시부터 기도를 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기도를 드리는 때에 그럴 때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났겠죠. 또 두세 시간이 흘렀는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돼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늘 제목대로 71회에 대한 예언을 줬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이는 내용이죠. 71회에 대한 그런 계시를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71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이었습니다. 1회, 71회, 1회라는 말은 말대로 7일입니다. 한 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1회니까 70주간이라는 말이죠. 70주간이면 77이 49, 491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 예언은 우리가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기도 해서 71회는 490년, 70 곱하기 7년, 490년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칼빈 선생이나 유명한 행스텐버그 같은 그런 학자나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70 곱하기 7 상징적인 어떤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또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작정된 기간 안에, 그런데 71회의 이 내용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예언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로 인한 의를 가르친다는 데는 모든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큰 이의가 다른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것은 완전한 사역이고 단번 속죄 사역, 히브리서에 몇 번, 다섯 번이든지 몇 번 나오는 단번이라는 하팍스, 에파팍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래서 단번 속죄 사역,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속죄가 단번에 한 번 죽으셨지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택자들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런 사역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로 인한 의, 그것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 특별히 10장 10절, 10장 14절에 말씀한 완료형으로 거룩해 하였다, 또 온전케 되었다, 이런 표현, 완료형으로 나온다고 자주 말씀드린 그 구절, 또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여기 예언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량됐다. 더 이상 이제 죄를 속할 것이 없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아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대로 의가 돼서,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모든 도덕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셔서 의를 성취하시는, 더 이상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거기에 주님이 이루신 의에다가 뭘 더해서 조금 해서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전부입니다. 그 자체가 100점입니다. 100점의 의를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쳤다고 보이는 예언이 70일의 예언이다. 또 그때 여기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의 성전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자들도 그런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지극히 거룩한 자, 역대상 23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하시죠.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3장 14절, 4장 30절에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거죠. 주님의 거룩은 흠과 점이 없는 거룩입니다. 지극한 거룩, 100점, 순도 100%의 우리가 거룩, 의라고 말할 수 있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25절 마저 보고 싶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가브리엘이 계속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해자라는 것은 보통 옛날 성 밖에 둘러판 못입니다. 그것은 성 외곽 방어물입니다. 적군이 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가 성 밖에다 쭉 빙 둘러서 못 같은 걸 파놓는다고 합니다. 그걸 해자라고 하는데 해자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첫 번째 징조는 성전 건축이고 성전 재건이고 그것은 바로 파사왕 고레스 때의 주후의 주전 530 아까 말한 537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중건의 안에 시작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점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 자체의 재건은 그보다 좀 늦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스룹바벨 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도 많이 지체되면서 재건을 완수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을 재건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이제 시작점과 같고 그는 아직 시작이지 성 자체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이 재건됐어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중건은 느헤미야 때의 일을 가르친다고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은 파사왕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닥사스다 1세인데 그 통치 기간 그가 통치한 것은 주전 464년부터 424년 중에 총독 느헤미야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 중건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중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원래는 술관은 술을 따라 드리는 관리였는데 그러나 왕이 좋게 봐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전 445년쯤 됩니다. 445년 그러면 445년 그때에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이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메시아를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런 흥미로운 그런 예언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 여기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악한 자들의 방해가 많겠고 거리와 해자를 만들 것이다. 성을 중건하면 그런 것도 하겠죠. 적이 천치인 배우지 않게. 자, 그때부터 중건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 즉 합하면 69이레가 됩니다. 69이레가 지날 것이다. 자, 일곱 이레는 77이 49, 49년쯤 되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 이후 어느 정도의 안정된 기간을 가르칠 것 같고, 62이레를 합하여 62이레를 합해서 69이레, 그러면 69이레 하면은 483년 연도로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483년 그것을 음력으로 환산해 보십시다. 예, 구약의 연도는 사실은 음력이니까 지금 양력으로 483년, 그러면 음력으로, 예, 음력이 483년이 음력으로 보면 양력으로는 좀 줄어들게 되죠. 음력은 1년이 354일 내지 35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력 365일로 환산하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483년은 음력으로, 성경은 음력을 쓰니까 음력이라고 보고,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469년 내지 70년쯤 될 것이다. 네, 그건 이제 연대 계산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주전 445년부터 69이래를 계산해 보면 주전 26년쯤이 되니까, 26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랑 비슷하게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전 4년쯤에 탄생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이는 6년까지도 보지만은 4년쯤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4년으로 보면 26년 하면은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연대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연대 계산보다는 그때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가 된다, 69일의 때에 이렇게 돼 있고,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곱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니까 69일의 후에가 되는 거죠.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죽음을 가르치겠죠. 메시아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또 장차 한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는 예언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눈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장군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1년 이상 전쟁을 계속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동안 110만 명이 죽었고, 엄청 많이 죽었죠.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종으로 팔렸다,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27절 마저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27절은 사실 해석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성경 주석을 봐도 해석이 다양하고 어려운 그 번역 자체도 어려워서 성경의 번역들이 영어 성경들도 좀 다르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구절이지만은 대략적인 해석은 이렇다고 보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인 것 같습니다. 매튜 풀이나 박윤선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이나 그런 다 그 해석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게 그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쳤다고 보고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 일회의 절반 즉 3년 반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폐지되었죠. 더 이상 제사와 그런 예물을 우리가 그런 구약식으로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원문은 원문 번역이 어렵지만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가 싶은데 번역은 이렇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확산 때문에 가증한 것들의 확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니 작정된 완전한 멸망이 황폐한 것에 쏟아질 때까지니라. 쏟아질 때까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확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기 위해 올 인물 앞에서 말한 로마의 디도 장군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이 본문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의와 선행을 내세우며 불평하지 말고 내가 꽤 착한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구원과 회복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구원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고 또 이후에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70일회로 작정하셨다. 24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시는데 구체적으로 70일회라고 하는 기간으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위대한 진리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국가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행하시는 그의 일들을 주목해야 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 내게 아직 내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섭리하시는 것을 제가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것도 작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왜 어찌하여 불평스러운 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제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죠.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오늘 중요한 여기에 71회의 예언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와 의의를 이루셨다. 영원한 죄를 영원히 속하고 영원히 속하고 또 영원한 의의를 완전히 속하고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셨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24절에 다시 보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놀라운 그런 예언이죠. 구약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쏟아져 나온 한 절 속에 24절 속에 수북히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한 멸망을 얻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나누어져 있고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기에 마음을 닫고 나는 깨닫, 나는 생각이 따로 있다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생을 받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은혜 받지 못한 무리들 가운데 속하는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확실히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고 대답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을 받았어야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땅 위에서 경험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굳게 믿고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자들이 되고 범사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평스럽게 현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은혜 안에 항상 거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까, 늘 없을까 봐 주님 우리와 조심하며 이 은혜 안에 다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늘 권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